인류를 통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게 크게 두 가지라고들 합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학자들도 그렇고 철학자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아느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의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는 것에 관해서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보다도 훨씬 지옥이 우리가 말하는 알고자 하는 그 욕심이 열정이 훨씬 다른 욕망보다도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지식의 부류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도 그 때문이고 성경에도 여러 곳에서 아는 것에 관하여 말씀을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며, 영생이 나를 보내신 자를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아는 것에 관한 것은 인류들이 늘 관심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사람이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죠. 의지. 그래서 보통 이제 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구매욕을 일으켜서 행동을 하도록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그런 구매욕을 충동을 시킬 때 감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을 지배해버리면 부패하고 타락하고 추악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제 최근에 일어나는 저희 나라의 사건에서 잘 드러나는 이야기죠. 알고자 하는 것. 어떻게 본다면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칸트까지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칸트 이후에 신학생이었던 헤겔부터가 어떻게 본다면은 의지의 문제로 지금은 이 세상은 의지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분명한 것인가?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될 때에, 증명하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지하 6층, 카타콤의 지하 6층인데, 지하 6층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요? 저는 교회사를 하다 보니까 그 점에 저는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분명히 핍박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늘 오늘 높구나. 이렇게 되면 그분이 이미 잡혀서 사자의 밥이 되었을 것인데, 그분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을까라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관심이었고, 지금 선교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우리가 북한의 지하교회에도 이러한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섬기고 있고, 알고 있는 하나님과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약 2000년 동안 고백했던 그 하나님과 다르다면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진리가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틀린 것이죠. 그들은 검정을 받은 것이고 나는 검정을 받은 신앙인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 오늘날의 신앙의 이 가늠세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냐가 결정되리라고 보고 더 나아가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는 분명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달란트 비유를 보면 잘 나타나는데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주인으로부터 꾸중을 들을 때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알았더라면 차라리 이것을 별리에게 차라리 가져가지. 왜 그것을 그냥 묻어두고 갖고 왔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고백을 했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자산으로 그리고 유산으로 지금 저희들에게 제공되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접근해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전도서 8장 1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왜 사람들이 악을 행할까? 이 질문을 던지고 이제 전도서의 저자가 이제 대답을 하기를 하나님이 지금 당장 벌을 안 내니까. 저는 왜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잘못을 하면은 뭐 땅이 으르르 하면 어휴 천벌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잘못을 안 행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어떤 때는 나에게 지금 필요한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가지고 좀 판결을 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여러 가지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지식의 척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구상하고 있고 상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그 사람은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아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죠. 좀 더 나아가서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양심. 이거는 라틴어로 conscientia라고 그러는데 scientia라고 하는 그 단어는 우리 영어로 science라는 단어로 바뀌어집니다. science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아다시피 지식입니다. conscientia, conscience, 영어로는 conscience라 합니다만 그 con이라는 거 with라고 하는 말입니다. 양심은 지식입니다. 지식에 따라서 사람은 행동이 달라지고 많은 것이 좌지우지됩니다. 간음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을 두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겠다고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무엇인가를 쓰시고 난 다음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치라라고 했을 때 그들은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 현장에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그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쓰셨을 때 그리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아니었구나 하면서 이 자기들이 행동의 지침이었던 이 지식이 마치 봄날에 눈 사람이 녹아지듯이 녹아지는 순간 그들은 이 잡았던 이 돌, 그 분노, 그들이 알고 있던 그들의 신념이었겠죠. 그 신념에 근거하고 있던 이 지식이 이제 무너졌을 때 그들은 이 돌멩이를 놓을 수밖에 없고 돌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 그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누구냐?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암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은 누구냐? 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예, 지금 태양이 이제 떠서 지금 봄날에 예, 따뜻함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태양의 이 주위에 도는 이 공전하는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면 시속으로 이 지구는 지속적으로 시속으로 약 1000 킬로미터 이상을 지금 예, 이게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못 느끼죠. 예. 그리고 약 우리가 수천 킬로의 이러한 스피드로 이 태양계를 돌고 있는 이 지구, 이제 마침내 이제 한 바퀴를 돌아서 점점 이제 태양 가까이 거리로 지금 지구는 엄청난 속도로 지금 달리고 있겠죠. 이러한 태양계에가 속해 있는 게 은하수라면 이 은하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뭐 누구든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네. 수십억 광년을 간다고 합니다. 이 거리가 그렇답니다. 이것을 우리 흔히 말하는 우주라고 그럽니다. 예. 이러한 우주가 최근에 와서 학자들은 발표하기를 이런 우주가 이런 은하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태양계가 속하여 있는 은하계는 은하계 안에는 태양계는 하나의 먼지도 아닙니다. 이런 먼지도 아닌 이러한 태양계이지만 우리는 엄청난 그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먼지도 아닌 것을 포함하고 있는 이 은하계가 이 멀티버스라고 하는 다 우주라고 하는 곳에 또 하나의 먼지밖에 되지 않는 이런 우주. 예. 우리가 상상을 할 수도 없을 정도의 이 광활한이라는 단어 외에는 무엇을 붙일 수 있을까? 이러한 우주를 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히 누구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네, 그 역사를 제가 합니다만은 그 처음에 학년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조금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교수님 질문이 있어요. 질문하라고 하면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제가 미안한 이야기지만 너의 그 질문은 내가 약 20년 동안 들어왔던 질문이다. 사람만 바뀌지 똑같은 질문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고. 그러면 예 그래요 하면서 꼬리를 조금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책과 저 책과 그리고 어느 저자의 글을 읽으면 답이 나올 테니까 한번 읽고 다시 한번 논하자 이러면은 예 하고 꼬리를 완전히 이제 구부리고 이제 앉아서 그냥 시궁시궁 하는 소리를 들립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입니다. 네.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와서 어릴 때 티네이저 때 막 한가하고 그러잖아요. 아빠는 왜 이렇고 엄마는 왜 이렇느냐고 이렇게 하다가 나이가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시댁에 친정에 가서 좀 시련을 좀 겪고 사회에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부모님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은 아빠 엄마가 세상에서 최고야. 아빠 엄마 미안해. 우리가 나이가 드니까 부모님을 자꾸 그려지는 것 같아요. 저도 3년 전인가 2년 전에 저희 모친이 16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자꾸 예, 더 그리워져요. 이제 조금 철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뭘까? 이제는 하나님께 그리고 늘 기도 속에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인생에서 사는 목적이 있다. 내가 인생에서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더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다른 것을 다 쓰레기로 여기겠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이제 맛을 보는 것 같아요.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이제 성경을 수십 번 읽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이야기를 아마 어느 성경 몇 장에 어느 페이지에 내가 아마 빨간 줄로 그어 놓았을 것이다. 내가 무슨 노트를 해놓은 것 같은데 이 정도 아는 것이지만 이제는 말씀을 읽거나 삶 속에서나 기도하거나 하면 이제 조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저자시 할 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니 이제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가끔씩 기도하기를 하나님 조금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이렇게 고귀하고 고상하다는 사실을 왜 그렇게 몰랐을까? 이 지식이 생명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나이가 되어야 깨닫는 것인가? 아니면은 1년 뒤는 얼마나 더 알게 될까? 그리고 내가 인생을 끝날게 됐을 때는 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될까? 그렇다면 지나왔던 이 수십 년이 얼마나 안타깝고 알 수 있었던 순간, 알았어야 했던 그것, 무엇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팔아넘기고 살았을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네,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 더, 예, 마치 어린아이가 발걸음을 이렇게 기다가 일어서고 난 다음에 이제 첫돌이 지나고 나면은 한 발자국 뜨는 것처럼 그때 바라보는 부모님들이 좋아서 아 박수치면서 아 걷는다. 마치 내가 이제 다리에 힘을 얻어서 마치 한 걸음을 이렇게 내디딜 때 천군 천사들과 이주사 장로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이제 발을 떼고 스스로 일어서서 이제 그렇다니겠구나. 이제 무엇인가를 사물을 판단하는 시야의 눈동자가 밝아지겠구나. 이제야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겠구나. 이제야 엄마 이게 뭐지? 저게 뭐야? 엄마 이거는 뭐야? 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이제 질문하기 시작하는구나. 마치 저때 나이가 걸음을 떼는 것처럼 이제 조금 정말 지극히 작은 것. 그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신앙의 선배들은 지하의 감방에서나 지하 묘지에서 살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들이 쓴 그 책의 내용을 볼 때마다 어떤 때는 전율이 막 와요. 이들이 느꼈고 이들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 이 지식이 바로 내 생명일 텐데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할 목적이 있을 것이고 내가 생계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경험하도록 어떻게 본다면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게 하고 시련을 겪게 하고 울기도 하고 그리고 좌절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낙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낙담하여 돌아서지만 위로를 받으며 흥이 생기고 삶의 재미를 느끼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어거스틴에게 한 제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세상에는 많은 고민들이 있고 슬픔들이 있는데 스승님은 어떻게 그것을 다 견디고 지금까지 왔습니까? 라고 하자 어거스틴이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슬픔이 많고 살기 싫다는 생각과 짜증이 난다고 한다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기쁜 일이 생기고 얼마나 이렇게 좋은 일이 있고 이렇게 반가운 일들이 많느냐라고 느끼면 세상을 너무 비관하지 말고 세상에 대하여 좀 즐거움을 가지며 그 짧은 인생 한 90년 그렇게 잘 살다가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라고 한다면 어떻겠느냐. 그 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슬플 때도 기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사는 삶을 터득한 사람이 아닌가. 이제야 조금 깨닫는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이 이제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깨달음고 난 다음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묘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6절의 이 말씀은 마치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어떻게 깨달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7절부터 시작을 해서 12절까지의 이 말씀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체험한 사람의 삶이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14절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중지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학교 1학년 때에 이제 학교에서 지금도 생생합니다. 예, 지금도 한 39년 전에 이제 신학교 1학년으로 입학을 했을 때 교수님들 가운데서 강의한 것이 내 머릿속에 지금 계속해서 저를 지배하고 있는 지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는 아직도 기독교 강요를 당시에는 읽지 않았던 때니까 그분이 이제 강조를 하시면서 1권 1장 1항을 설명을 하다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두 지식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장 1항에서는 세상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우리에 대한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실마리를 던지기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중 지식이 있는데 하나는 창조자 하나님이며 또 하나는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것이랍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칼빈 선생은 풀어가는 겁니다. 그 18장까지. 그 내용을 제가 계속해서 이제 후에 이제 읽고 지금까지도 오늘도 읽고 또 내일도 읽겠습니다만은 읽으면서 이제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어떤 분이냐라고 말하게 될 때에 대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좋으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대체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의 그 슬로건을 보면은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어져요. 맞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측면이 그러한 하나님의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칼빈은 단정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이러한 지식에만 집착해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제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또 어떤 하나님이 바로 구속자 하나님이다.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권에 가서 이제 나타나겠지만 제 마음에 저를 굉장히 충격을 주었던 하나의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 이중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자 하나님,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마지막 14절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시여. 구속자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구속자 하나님 어떤 것으로 여러분에게 와 닿으십니까? 욥기를 아마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욥기를 저도 정말 많이 읽으면서 제게 굉장한 은혜를 주게 되어지는 여러 측면이 그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 내 자녀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는 자녀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풍부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예,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녀에게든 재물에든 어디든지 행복이 넘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측면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그가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계속적으로 그는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마치 최근에 여러 사건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생기잖아요. 이러한 너무 황당한 일을 발생하면 사람은 이것을 도피하고 싶은데 이 도피하는 마지막 수단이 결국은 자살입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최근에도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자살한 그 젊은 그 교수가 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이 양심의 압박을 그가 받아왔으면 생명을 잃게 할 정도로 그러한 강한 이 정신적 압박을 그가 받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욥은 더 했겠죠. 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입이 비쭉비쭉거리나이다. 그리고 나의 종들이 나를 무시하나이다. 나의 이 피부가 내 뼈에 붙었나이다. 내 입술이 내 천장에 붙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 처지와 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한, 자기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한 총동을 합니다. 총동을 합니다. 그의 그 사색의 그 생각의 이 범위는 정말 넓고 깊고 높아요. 우리가 그 생각을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깊은 것을 그는 사색하게 됩니다. 마치 어떠한 흑암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흑암 속에서 마치 무엇인가를 이게 더듬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해서 추구하다가 이제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은 나의 보증자시요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는 그때부터 그는 답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면서 구속자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1절을 잠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파란 하늘, 미세먼지가 없는 이 하늘의 파란 하늘을 바라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마치 햇빛을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쫙 비치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즐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영원한다라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2절에 가보게 되어지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창조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좋았더라라는 말이에요. 좋았더라.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중에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느꼈을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시편에 가장 잘 나타나는데 하나는 인자하심이고 또 하나는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말씀과 창세기 1장에서 창조를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좋았더라 하라는 말씀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이 태양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천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무천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안에 사는 모든 동물들을 이렇게 만드시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을 비추는 거야. 이 선하심은 바로 신약 성경에 오게 되어지면 아버지라는 말로 전환되어집니다. 아버지 되심, 아버지 되심. 모든 것에 아버지가 되셔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리고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예비해 놓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창조를 통하여 체험하게 되어지고 아니면은 삶을 통해서 아주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버지 되심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인자하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 표현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즉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은 7절부터 시작을 해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도 없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그 우리나라의 그 노래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이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일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2차 세계 대전 때 특별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불만을 가졌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렇게 무고한 사람들, 특별히 2천만 명이 죽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왜 죽게 했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어거스틴이 살았을 때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당시에 410년에 서로마 제국이 몰락을 하는 장면을 그들이 직면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스고토족에 의해서 피신해가지고 북아프리카로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왔습니다. 네, 그때 이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어거스틴은 음식을 제공하면서 그들을 보호해서 마치 피난민들, 지금의 시리아 피난민들을 유럽 사람들이 보호하는 것처럼 보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두 종류의 질문이 있었는데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이 로마가 망할 수 있다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은 이방인들이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거밖에 안 되냐?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이 답을 위해서 그가 그 장편의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그는 쓰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서의 답은 이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시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멸망을 맞이하느냐라고 했을 때 어거스틴의 대답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생각이 들었고 완성되었다고 생각했고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동시에 이방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지고 우리 서로마 제국이 망했다.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교회는 이 국가는 로마 제국이 힘이 없어서 지리멸렬했고 무능력하게 되어져서 결국은 이방인들 즉 야만족에 의해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질문을 던질 때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로마 제국은 항상 부패했고 타락했고 무력했더라고 했다고 이미 180년에 이미 로마 제국은 망하기 시작을 했음을 역사적으로 하나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이 자연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왜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좀 더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좀 더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어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언어나 말이 없는 가운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 1권 16장에서 그런 이런 말을 합니다. 우연과 운이란 세상에 없다. 우연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단어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일원인자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건의 답이다 라는 거예요. 모든 사건의 답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원인자가 행하시는 그 이유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는 나에게 말하고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하나님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3절을 봅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 4절의 말씀은 나중에 로마서 10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이제 비슷하게 응용을 합니다만, 예. 우리가 세계 선교를 보게 되어지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와다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예. 전하는 자도 없는 것 같은데, 가서 말씀을 전했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미 그들이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이제 초창기에 뭐 예수회들이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뭐 복음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들이 가서 이제 자신들이 믿는 로마 가톨릭이 믿는 것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외부의 탄압을 싫어해서 다 이 순교사들을 다 추방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다 추방시키고 난 다음에 약 한 50년 후에 또다시 이제 선교사들이 그쪽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고수하고 있었던 과거의 선교사들이 말하였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제 한 1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선교사들이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믿는 하나님 굉장히 미신적으로 변해 있었죠. 왜? 가르치는 자도 없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어떤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그들은 동일했습니다.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매주 그들을 위해서 제가 방송을 합니다만은 그들을 저는 보고 싶어요. 채널을 단파 방송 채널을 맞추면서 복음에 대하여 개혁신앙에 대해서 저는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어느 지경에 있더라도 이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이분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분이 바로 생명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에 많은 이렇게 동력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예,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여러 사람들과 여러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아버지 되심을 말하고 있죠. 선하심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일에 대한 해결점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에 대하여 너가 알기를 원하느냐에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다가 만약에 나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네, 그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불행한 일이 생긴다면 내 개인적으로 자생활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래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일어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왔던 신앙인들, 선배들처럼 지금은 조금 후에, 며칠 후에, 내일이면 아니면 일주일 후에 여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말하는 건 초대교회 성도들 말합니다. 다 사자의 밥으로 다 사라지겠지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고백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환경에 대해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 창조자로서의 그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 불변하는 그 하나님, 그리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동일한 그 신앙, 그 신앙을 내가 가질 수 있다면 나는 우리에게 행복이 넘치리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으로 5절에 보면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아침에가 떠서 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마치 저희 집에 고양이 두 마리가 있는데 새벽기도를 가기 싫더라도 요 이놈들이 꼭 새벽 4시 반만 되면 저한테 키스를 합니다. 하, 이만아. 그러다가 울면서 와가지고 찡얼찡얼 되면 하나님께서 새벽기도 가라는 거구나. 이 고양이 두 마리가 스트레어로 나에게 와가지고 까르르 하면서 붙대면 저는 주여 알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굳이 고양이를 통해서 저에게 계시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고맙다 고양아 하고 일어나서 옷을 주섬서 입고 교회를 가다 보면 고마운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에 나올 때 햇빛이 비치면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것을 더 알 수 있을까요? 해는 마치 신랑이 신방에서 나오는 것 같이 마치 자녀가 슈트를 맛있게 입고 결혼식장에 나오는 그 멋있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는 것으로 비치게 될 때 오늘도 우리의 심정은 즐거워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